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펴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20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은 20장이 결론인 것 같이 보여져요. 이것을, 즉, 요한복음을,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목적을 설명을 했으니까 끝, the end라고 하면서 점을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21장은 요한이 쓴게 아니라 훗날에 다른 사람이 덧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도 요한이 썼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의도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8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셨고 만져라. 만지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도마가 아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보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고백과는 조금 독특한 형태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까지, 오늘 아침에는 거기까지 안갈 거고요. 도마의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에 153마리를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이 주님이시다, It is the Lord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두 가지를만 보아도 요한이 뭐 훗날에 다른 사람,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덧붙였던 기록이 아니라 요한이 확실하게 21장도 기록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었어요. 또 그냥 20장에서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장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뭔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서론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프롤로그가 되는 거죠. 프롤로그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하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프롤로그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1장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20장에도 등장을 하셨지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그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도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요한은 21장에 가서 갈릴리 해변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좀 시간은 많이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처럼 조금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한 1분만 다루도록 할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되도록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의 나이가 90이, 최소한 90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1세기가 지난 거예요. 1세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이 요한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요한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하고도 연관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있었던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자 시간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도 없고 우리의 인생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찾아왔던 베드로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작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에는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목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양들은 흩어지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지 왜 있는지는 이 일곱 명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왜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 있을까? 이건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중대한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로마 군사들이 즉각 달려들고 그들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명은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고 거기서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모하게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모한 짓임을 알면서도 지금 모여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로 가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 일곱 명이 모여져 있는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은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일곱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곱 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동료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권하는 목사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을 하나를 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개척 안 됩니다. 사람 아무리 긁어모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나쁜 짓이다 못된 짓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면 개척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개척을 안 하려고 했다가도 예수님이 모으시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놓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일곱 명의 제자가 모여 있으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모여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임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구성원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읽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슴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그 일곱 명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있었으니, 이름 없는,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이 있어요. 일곱 명이에요. 이게 왜 이상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서가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독특하게 베드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도마가 나왔어요.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왔다라는 이 사실은 대단히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도마라는 거 하는 이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의심이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21장에 와서 이 21장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베드로는 주의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이 이 일곱 명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께서 불러주셨다면 그분들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잣대로 이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좀 좁게 생각을 한다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이 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콧방귀를 뀌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지금 당장 너에게 허락만 하십시오,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가져다가 이 마을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성질내고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잘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제자들인 것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입당 감사 예배도 두 주 앞에 놓고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구성원의 공동체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선포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은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행동 가운데서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이버 시대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로 오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날 넥스트 데이로 딜리버리 오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프라임 그 멤버십 있는 사람들은 쉬핑 차지도 안 하고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더 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클릭 하나면 몇 분 그냥 오래도 안 걸려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unlimited 무궁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인내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만나 줄게 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갔어요. 믿고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클릭 한번 한 것처럼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짜잔 하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오실래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갈릴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알아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배도 고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심합니다. It's such a boring time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기다리는 동안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낚시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 갈릴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밤을 세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고기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지 왜 밖으로 나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불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순종하고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Peter was in Galilee. Peter was waiting.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던 중에 멀리 안 가고 고기 잡으러 잠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잘 기억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보내려고 하시는데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가서 거리를 약간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서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얼마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기까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교회와 더불어서 적용을 해봅시다. 참고로 저는 대형교회 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는 대형교회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한 만 명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늘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십자가를 만들든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어떤 헌금이 들어오든 헌금의 액수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만할까 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저께 제 뒤로 보이는 십자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십자가는 원석입니다. 레드락 산에서 가져온 돌로 만든 겁니다. 예뻐요. 그리고 비싸요.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예쁜 것으로 해놓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실망감을 겪었을 것입니다. 실망했었고 짜증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래봬도 지금 40평생 이렇게 낚시만을 해왔는데 베드로 입장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내가 40평생 이렇게 고기를 낚으면서 살아왔는데 또 못 잡다니. 그러면서 짜증났을 거예요. 배도 고팠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기를 낚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오신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며 배 위에서라도 저 해변가를 이렇게 발뒤꿈치를 세우고 까치발을 세우고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They were not seeking Jesus, but Jesus sought them. 제자들이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바로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찾아요.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끝까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포기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대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데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벗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누가 너가 벗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느냐? Who told you that you are naked?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묻죠.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가 있는데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 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가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니? 그리고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낫을 못 들고 다니겠니? 라면서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 안색이 변하니? 라고 물으세요. 몰라서 물으세요? 아니요.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왜 이 짓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날 거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 몰라서 묻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문제를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 몇 마리나 잡았니? 내가 너무 궁금하다. 좀 알려줄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상황, 실패한 그 인생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묻습니다. 교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성공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아니요, 우리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너무 작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건물이었으면 더 좋았겠어요.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얼마나 선포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면 어떻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들에게 향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교회에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교회 건물에서 무엇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에 우리들은 결국엔 이렇게밖에 대답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건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실지 모릅니다. 제가 경고라고요? 예, 맞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받으면 받은 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편이니까? 아, 오른 장중 안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해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우리 주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을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예요.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인식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53,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풍성함의 은혜도 있어요. 바로 이 153마리는 누가복음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153마리도 많은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승리한 성도들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올바로 서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면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작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몰랐습니다. 내 오른편에 던졌고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이 예수님이시네 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소리를 쳤는가 하면,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을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중간중간에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다음이든 가장 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